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사람들은 이날을 상업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날의 교회들은 첫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신가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에게로 나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지도자 중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면 경배하러 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자기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들이 이런 압제 아래에 있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의 배반자 되어졌다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롯이 요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자리를 말하였고 그것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자, 이스라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분은 자라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있는 왕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무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야만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고 말하여도 야훼만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왕은 가이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헤롯을 왕으로,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이방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애굽처럼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참 구원자가 왔지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40일 동안 거주하게 될 때 그 연장 앞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배반자 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거기를 막아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애굽이 되어진 이스라엘 향하여서 더 이상 이제 참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결코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의 이름은 예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명명하시고 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자기 백성에게 오신 분. 둘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셋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구원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면서 또 기독교인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자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노래를 알고 있고 또한 이 노래 가운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 노래를 압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더 이상 교회의 노래가 아닙니다. 누구에나 들려지는 노래입니다. 사실은 이 노래 자체는 절반은 교회의 노래였지만 사실은 절반은 교회의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이렇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좋은 표현이며 그 표현 앞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소멸의 불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헤집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언약을 버리시고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언젠가 너희가 나를 떠난다고 한다면, 언젠가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소멸의 불로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들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죄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부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인 탄생을 말할 때 대부분의 복음은 사랑에 대하여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선택된 그런 백성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수요가 많거나 자신들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책을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책에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신앙고백서를 기록해 분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며 어떤 사람들은 교수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많은 경우에 오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되, 그런 사람은 존경하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서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 되었다라는 그 말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가 된 그 나라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 나라가 계속되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까 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한 그 내용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제사장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들어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마 교회가 교회가 아니거나 성도가 성도가 아닐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일을 하기를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옛날에는 큰 교회 청년부가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도 청년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나오던 청년들이 큰 교회로 갔기 때문에 큰 교회 청년부가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성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정말로 그 성도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쉽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며 또 한편으로 모든 인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들 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벌 좋은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로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 버린 목자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이 아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몸과 함께 계신 것을 볼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달리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관심을 가져봐야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믿는 바와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고 또한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죄는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불경의 죄입니다. 무서운 불경의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변형시키는 것은 무서운 불경의 죄입니다. 이제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이 오심의 표현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오신다는 표현은 언제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들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심 자체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진노의 잔이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후에 찾아가신 백성을 바라볼 때 그 백성들은 세리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창기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남편 다섯을 두었으나 자기 남편이 없는 여섯 번째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찾아오셨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폭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죄책과 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그 근시의 영향력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주께서 감당하셨다라는 말로 머무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을 통하여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그 심판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책임을 짊어지셨다라는 그 말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원에서 아담의 범죄 현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아담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담의 행동은 날이 서늘할 때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물었을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그렇게 묻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범죄하였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끊임없이 인류는 범죄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자의 우손이 오시고 그 우손이 오게 되어지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 편에서 저의 편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 뱀, 그 뱀의 머리를 부수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죄책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백성들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식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방식의 태어남은 언약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자신은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침몰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에 오시는 그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는 완전한 인간의 육신과 완전한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는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이런 죄 없으신 그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책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당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정말로 자신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매주일마다 주님의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과연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덕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이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이름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지어준 그런 이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름은 야훼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이름이고 천사를 통하여 고지된 그런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지어준 그 이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인간 아버지가 지어준 이 예수단 이름은 참 많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니까 축구 선수 이름도 예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음력으로 야훼는 구원하신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훼는 자기 백성들의 참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구원의 의미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있는 자를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보다 월등한 하나님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험과 파괴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위험과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였던 그 일로부터 구출해주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구출해주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바꿔야만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전쟁이 없는 것입니까? 평화가 정말로 우리 형제들끼리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평화가 없다고 말해야만 합니까? 평화는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형제들과의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합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런 바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어집니다. 내게는 평화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나보세요. 나는 성도와 평화하기 위하여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분명히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좀 월등한데, 아니면 나는 나를 보지 않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죄가 너무 많았어, 당신은 실수가 너무 많았어, 나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를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관계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야훼만 구원이시다. 오직 야훼만 구원이시다. 오직 그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호산나.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분께만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며 이번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 동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호산나를 부르며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며 그 구원의 노래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한 번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에 아멘하며 살아갑시다. 아멘.